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병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는 현상만을 봅니다. 병이 나았다는 의미, 귀신이 사람으로부터 나간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병이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나간 것은 온전한 치유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는 참된 치유가 어떻게 참된 구원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치유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치유는 고침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첫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쫓는 자, 이 두 소경이 보여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소경이 주님을 쫓는 거, 따르는 거 쉬울까요? 자기의 의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갑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속적으로 보는 그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까지 지르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을 쫓는 이 맹인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오 호산나 찬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당신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점까지, 이 마태복음 지금 9장 이 시점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가 오면 그를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랍비여, 선생이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했고 엎드려 경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런 확실한 성경적 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따를 때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쫓을 때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 이 사람들처럼 맹인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누군가가 가이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맹인이기 때문에 쉽게 주님을 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쫓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열심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도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적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쫓아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쫓는 이런 바른 고백을 하며 주님을 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맹인은 주님을 쫓을 때 열심히 있었고 바른 방향 제시가 있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쫓아야 할 대상은 바로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열정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습니다. 참 제자도의 자세죠. 그런데 이렇게 쫓는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28절에 보면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열심이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인지 몰라요. 근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뭘 말해주겠어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계속 움직이면서 맹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의 사정을 절박한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라는 의미는 팔로워다, 따르는 자다, 쫓는 자다, 러너, 배우는 자다. 배우고 쫓는 것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지만 주님을 진정 쫓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쫓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쫓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갔다가 이쪽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도 또 쫓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르십니다. 예수님도 아마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 할 줄을 아는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person 사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것을 하시는 그 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히 일할 줄을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소경들이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서 또 그들의 칭호가 다윗의 자손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그러하오이다 뭡니까? 그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다 우리 아멘하거나 기도할 때 아멘하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기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반응은 주님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런 믿음의 반응을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맹인도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맹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밝아졌을 때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병이 치유된 것을 고침을 받고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으로 인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미러클 메이커, 미러클 퍼포머, 이 정도로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만 인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5천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명을 매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왜냐하면 임금 삼으려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것조차도 별로 대단하게 중요도를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어도 사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순히 미러클을 메커로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기적 또한 이렇게 이 사람이 병자가 고치는 이것도 단순한 기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의미가 바로 이 병자가 치유되는 이 사건의 의미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참된 치유가 무엇일까? 참된 치유는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지배가 아닌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치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 이 맹인들이 나갔습니다. 이 치유와 고침을 받고 나갔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벙어리죠.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저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맹인이 쫓아왔을 때 그 맹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하거나 이런 걸 보지 않아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나름대로 반응이 있겠죠. 믿음의 반응이 아니지만 어떤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뭐 근데 그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있죠. 아까 이 맹인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자기를 통제시킬 수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며 간청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의지로 결단할 수도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 본다면 죽어있는 상태. 의식이 없는 거의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단순히 말만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귀신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라사 광야에 있을 때도 이 본문을 제가 이런 이 본문 아니지만 거라사 광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귀신이 컨트롤하고 귀신이 이렇게 하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귀신의 완전한 전적인 지배를 받아서 귀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안타까운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는 말도 디먼 퍼저스라고 그러죠. 디먼 퍼저스. 귀신이 그를 소유했다. 그래서 귀신 달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거라사 광인들 보면은 인격이 망가집니다. 자기의 본능적인 생내적인 어떤 타고난 성격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없는 뭐 분노. 그래서 광인들을 거라사 광인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비인격적인 성격들이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왜냐하면 귀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답답한 슬픈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귀신에 잡혀있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불쌍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것으로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 또한 원치 않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지배를 받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우리는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악습, 불순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성격들, 그런 삶 이런 것들의 지배를 당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죄는요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그 죄는 구속력이 있고 종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의 영향력에 죄가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요? 내가 자유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의지로 제가 선택하고 믿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느니라. 예배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유의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 이성적 판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이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판단, 의지, 결정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에 잡혀있는 데서 풀어주고 귀신을 나가게 하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죄에 빠져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가 없는, 구원시킬 수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긍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 그런 일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가르쳐서 일곱 귀신이 들어간 상태보다도 더 악하다. 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귀신이 나갔다, 일곱 귀신이 들어간 그 상태보다 더 악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구원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귀신을 내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쫓은 이 치유사역, 요즘 말로 하면 축사, 이 사역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그 정도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을 내쫓음을 통해서 진정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뭐의 지배를 받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세요. 그분의 influence, 그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이 귀신의 악령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귀신의 영은요, 비인격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갑니다. 이 거라사 광인도 보면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성령님도 그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에 들렸어요? 성령에 들린 사람이 좀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성령에 들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퍼져서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로마서 1장 4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교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이 악령처럼 귀신처럼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막 우리로 하여금 이 악령처럼 막 우리를 막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막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막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게끔 만든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왜 죄가 있는지. 여러분 왜 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던 곳이었어요.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다루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는지 아세요? 귀신의 영과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보면 초반부에는 이렇게 서론에서는 뭐냐면 교리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가? 그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살아야 된다고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삶이 뭔지 아세요? 그 삶을 어떻게 이루시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종으로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순종으로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푸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나의 뜻과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이양하고 포기하고 철저히 그분 앞에 드리고 내 주님 뜻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포기각서를 쓰기를 원하세요.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뜻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내 뜻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과 성령님의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감화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스스로 자원하는 발런티어 영, 스피릿을 원하세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서신서에서 말한 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보고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 못지않게 퀄리티적인 질적인 어떤 시간을 주님 앞에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보고 이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는 영적 그 모든 일이 많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타임을 주님과 갖는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무리 양적으로나 퀄리티적이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퀄리티 있게 질적인 질적 양적으로 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되어진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장 여기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인도되어짐을 받은 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 귀신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참 치유의 삶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구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여러분 이런 참 치유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목도했습니다.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치유와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진짜 말로만 듣던 성경에 나와있던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인가? 정말 예수님은 진짜 리얼 메시아구나. 요즘 말로 하면 레알이구나. 레알 스페인어로 진짜구나. 진짜 진짜 예수님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 같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실질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갈립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33절을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솔직해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아직까지는 믿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난 그 상황에서 놀랍게 여기고 옛날 성경 기여겼다고 했죠. 기여기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일어난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이 무리들과 봤는데 솔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라 본 것을 봤는데 보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삐뚤어서 봅니다. 마음이 삐딱하니까 모든 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딱해 본 적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삐딱해져 있을 때 있어요? 마음이 삐딱해지면 보는 게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아,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다 모든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고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 다 세상이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하세요. 이 삐딱우리라고 하는 이 삐딱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34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바리새인들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신적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빙자한다.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인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고 생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경이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참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지배받고 삶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성모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삐딱하게 되면 안 돼요. 삐딱해지면 바리새인같이 됩니다. 삐딱해지면은 외식자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대표하는지 아세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외식적인, 타성에 젖은 신앙입니다. 그게 삐딱한 거예요. 겉모습은 있지만 내면에, 이면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해서 온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참 구원이 이런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어떤 피지컬한 면에서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치유, 참 치유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참 치유와 구원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치유와 구원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한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가장 주력한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사실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은 그 후속적인 거예요. 그 후차적인 것이었어요. 항상 주는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게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사역에 있어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어떤 일이냐면 눈먼 자가 볼 것이고 귀머거리가 뭐 열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풀필하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사역은 말씀사역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왜 그렇게 전파했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 복음을 전, 천국 복음을 전하여 봐야 뭐 어떤 한정적인 뭐 갈릴리 뭐 호수 근처에서나 했겠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모든 도시라고 했어요. 이 마을도 모든 마을에 다 걸쳐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병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사역에 가장 주요도를 두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뭘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나요? 뭘 때문에 그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다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천국 복음을,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 경제적인 상황, 먹지 못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목자가 없는 상황,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진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데서, 전파하는 데서도 이런 영혼을 대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사역자가, 이 목자가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 기도. 여기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병자가 낫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두 번째로 구원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됨으로, 그 말씀에 전파돼 말씀의 반응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치유, 구원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